누가복음 66번 메시지 희년 세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앞에 두 메시지에서 다루었던 희년의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희년의 축복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희년의 축복은 우리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희년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희년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년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사실 복음 전파는 희년을 알리는 것이요, 희년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 우리가 우리의 잃었던 기업으로 복귀될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노예 상태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는 희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잃었던 기업으로의 복귀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의 예표에 의하면 희년에는 두 가지 주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잃었던 기업으로의 복귀와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예증되어 있는 희년. 앞의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참 소유이신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떠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예증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또한 그의 기업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우리의 참 소유를 떠납니다. 그러므로 희년에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에게로 복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떠났던 소유로 복귀되는 것입니다. 희년의 첫째 축복은 우리의 소유로의 복귀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노예로 팔아 우리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희년의 둘째 축복입니다. 레위기 25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한편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 아버지와 그분의 집을 떠난 탕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그 집을 떠났던 자들로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기업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와 그분의 집안으로 복귀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의해 예증된 희년입니다. 신약의 희년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주 예수님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신약 희년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이 희년이 선포된 후 그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사례들은 신약 희년의 예증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희년의 예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집안과 그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된 탕자의 사례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허비한 후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부쳐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만족하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그는 스스로 돌이켰을 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스려 당신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자가 자신의 노력을 발휘하여 씨 뿌리고 거두고 추수하는 사람같이 되고자 했음을 봅니다. 그의 의도는 그 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품꾼처럼 일하고 싶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예표에 의하면 희년의 해에는 씨 뿌리거나 거두거나 추수하는 것이 전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땅에 아무 경작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일꾼이 되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기업을 누리려고 돌아오는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탕자는 돌아왔을 때,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스려 당신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그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그의 종들에게 속히 제일 좋은 그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진 송아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압니까? 살진 송아지는 우리의 기업이신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에서 이것은 성도들의 분기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후 아버지인 그와 집안 사람들은 그 기업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탕자의 사례에서 우리는 신약 희년의 분명한 묘사를 봅니다. 참된 회심은 마땅히 이 비유에 묘사된 탕자의 회심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희년의 첫째 축복이 우리의 잃었던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의 기업을 잃었던 사람들은 희년에 그들의 소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9절부터 13절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신약 희년의 첫째 주요 축복은 떠났던 소유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소유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소유 되시는 것임. 사람의 참된 소유는 하나님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말하며 로마서 9장은 사람이 그릇으로 창조되었음을 계시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채워 그분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릇인 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 자체는 비어 있습니다. 그 병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 병의 기업은 그 내용입니다. 그 원칙은 모든 종류의 그릇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그릇의 기업은 그 그릇의 내용입니다. 만일 그릇의 내용이 없다면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릇의 내용이 없고 기업이 없는 것은 그 그릇이 비어있는 것이요, 비어있는 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담지 않을 때 이것은 사람이 그의 기업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내용인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가난하고 빈 그릇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내용이 되시는 것이요, 사람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기업을 가지려면 양식의 산출을 위해 땅을 가질 것이며 우리의 거처를 위해 집을 가질 것입니다. 매일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과 거할 집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땅과 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들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땅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분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분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 좋은 땅은 우리의 먹는 것을 위해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먹는 것은 영적인 필요이며 그리스도는 이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이십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거처이심을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거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택한 백성들의 거처이셨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땅이요, 우리의 집이요, 우리의 거처입니다. 시편 16편 5절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분깃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잔의 분깃이심을 봅니다. 그분은 두 방면으로서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시편 90편 1절과 시편 16편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기업이 되고자 하시며 사람의 땅과 거처가 되고자 하십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는 네 가지 주요 항목, 즉 의복, 양식, 주택, 교통수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중에 양식과 주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한 의복과 교통수단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양식과 주택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새조차도 먹이와 둥지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의복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덮는 의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의 참된 교통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르는 참 전보제트기이심을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복이요, 교통수단이요, 양식이요, 주택이십니다. 희년에 그 관심은 의복이나 교통수단에 있지 않고 먹는 것과 주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양식, 곧 먹을 것을 위하여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자신의 가족, 즉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땅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의 집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식과 거처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과 거처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과 거처이심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산떡이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하늘에 속한 양식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거처라는 사실은 내 안에 거하라는 그분의 말씀에서 암시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거주지로,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거처이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것들에 대해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거처이심을 계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분이며 우리의 참된 거처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거주를 위한 장막이 있었고 음식을 위한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제물을 먹을 수 있었고 장막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장막도 제물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늘날의 제사장들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인식이 없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 들을 때 당혹스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먹으려 합니까? 이것은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요, 구주요, 주인이며 주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분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주인이요, 구주요, 구속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그분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시며 우리가 거하는 거처이십니다. 당신은 희년의 실질적인 체험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희년 안에 있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희년 안에 있는 것은 먼저 주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지 않을 때 당신은 희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허기진 배로는 아무도 희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희년에 관한 선포는 이미 울려 퍼졌지만 당신의 배가 고프다면 당신은 그 선포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주 예수님을 먹음으로 참으로 희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양식인 그분을 먹음으로써 나는 희년을 누립니다. 희년은 나에게 있어서 잔치요, 주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희년 안에 있으려면 당신은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의 레위기 25장에 이르면 우리는 희년의 체험에 있어서 주된 것이 먹는 것임을 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희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하는 곳,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이 될 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의 기업으로 취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그를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동산은 거하는 것을 위하여 있고 생명나무는 먹는 것을 위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에게 두 가지 중요한 필요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에게는 음식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으며 그의 동산, 즉 그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동산이셔야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는 집 안에서나 성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동산도 생명나무도 모두 사람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의 상징들입니다.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음. 아담은 잠시 동안 살았지만 계속 생명나무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대신 아담은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로 인해 타락하였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취하여 드리는 대신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그의 소유를 떠났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음을 분명히 봅니다. 타락한 인류의 실지 상태를 묘사하는 구절인 에베소서 2장 12절은 사람을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오늘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담이 동산 안에 있었을 때 그는 그가 하나님을 소유하였노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후손들은 땅 위에서 하나님 없이 삽니다. 이것은 확실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남으로 인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희년은 사람을 사람의 기업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함. 하나님의 희년은 사람을 사람의 기업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합니다. 신약 희년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소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바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소유이신 그분 자신께로 복귀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의 예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0절은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소유가 그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소유로 돌아갔음을 봅니다. 동일한 것이 레위기 25장 13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희년의 예표에서 그들의 소유를 팔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듯이 참된 신약의 희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소유로 되돌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소유로 되돌리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탕자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외관상으로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아버지는 잃었던 탕자를 찾기 위해 목자이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기 위해 그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도록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은 당신을 그분 자신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골로새서 1장 12절은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고 말하며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께로 돌아온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소유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바울은 타락한 사람들이 그들의 기업인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신성한 기업은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이 행하실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삼일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있으며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분배되는 분길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이 신성한 기업의 미리 맛봄이요 보증과 담보이며 이것을 우리는 미리 맛봄으로 하나님의 신약 희년 안에 오늘 참여하여 누리고 있으며 오는 시대에 완전히 영원토록 참여하고 누릴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희년의 예표에서 그 주된 축복들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희년의 성취로 여기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신성한 기업을 받는 것 또한 주요 축복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는 그의 기업인 그분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에게 신약 희년에 관한 충분한 누림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희년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면 우리는 희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들의 소유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그분은 그들이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심을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참 기업이지만 당신은 그분을 떠났고 그분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기꺼이 그분이 당신을 그분께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을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을 그리스도 안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르는 전보제트기이시고 지금은 그 탑승 시간입니다. 당신은 기꺼이 탑승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시도록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주 예수님을 믿어 그분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당신은 당신의 기업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될 것임을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될 것임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되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미 우리의 가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와 그분의 분깃, 그분의 기업을 누릴 수 있었던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지금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분깃과 기업으로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참된 가족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